저는 얼마 전에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을 가족들과 서울로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네, 멀리 가지 않고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네, 서울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왜 웃으셨는지 이해가 잘 가진 않는데 네, 서울로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찾은 곳은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여행을 서대문 형무소로 다녀왔습니다. 영하의 날씨 탓인지 정말 춥더라고요. 주차를 하고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들린 곳이 이제 옥사들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근데 진짜 뭐 날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들어가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 실내지만 그 옥사에 들어갔는데도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겨울에 그런 매서한 추위가 그대로 스며드는 콘크리트 벽, 진짜 한 평도 안 되더라고요. 그 평수가 한 평도 되지 않고 창문이 있었지만 제 손바닥 크기 정도만 되는 그 창문으로 이루어진 옥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또 이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고문당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민족대표 33인의 신석구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더 외에 많은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특별히 기억하는 또 유관순 열사께서도 거기에서 투옥을 하셨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거기에 이제 여자분들 계셨던 여옥사의 8번 방이라고 있더라고요. 8번 방. 거기가 실제로 이제 유관순 열사께서 계시고 거기서 순국하셨던 장소가 거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합정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이 조선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 복음의 씨앗을 들고 그것을 뿌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90명의 선교사님들과 55분의 또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이 묻혀있는 묘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등등 우리가 또 외울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선교사님들의 또 그들의 가족들과의 묘들이 거기에 안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보니까 마음이 진짜 숙연해지고 저절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편안한 고국의 삶을 버리고 가족과 헤어지고 말도 하나도 통하지 않는 이 낯선 땅에서 처음 겪는, 처음 걸리는 그런 질병들과 싸우며 함께 온 가족들이 심지어 어린 자녀까지 이 땅에 묻으면서까지 전했던 그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도 바울이 다름 아닌 그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도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신앙을 지켰던 이 순교자분들처럼 또 고국을 떠나서 양화진에서 묻혔던 선교사님들처럼 오직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이라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과도 같은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쓴 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고 작게나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가장 먼저 말씀에서 어떤 공동체의 하나됨,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연합은 단순히 우리의 사교적인 그런 사이좋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3, 4절에서 뒤이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그는 다른 곳이 아닌 감옥이었습니다. 옥중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처한 상황이 제일 처량했겠죠. 자신의 처한 환경만 본다면 그의 환경은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갔던 서대문 형무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좁은 감방 속에서 진심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약한 동료들을 먼저 돌보며 자신의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자기보다 부족한 이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사실은 서로에게 그렇게 한들 이런 나라를 당장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번 자고 일어나면 내일 가족에게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옥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타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어도 서로의 마음과 자신의 신앙만은 꺾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지키며 더 단단하게 하나로 세워갔습니다. 그 마음,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결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바울의 말대로 그렇게 또 한들 바울의 상황이 갑자기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떨어져 있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말하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은 바울 그도 역시 그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의 상황이 역전되고 돌파가 되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는 것, 그것에 바울의 기쁨은 오로지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서 언급한 것 같이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까지 함께 돌보아주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환경은 나아지지 않아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든든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입니까? 우리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조선 땅의 복음화가 먼저였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걸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도 마음을 갖게 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떠올려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님의 이전부터 계셨던 그 선재하심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스리심까지 말하는 신학에서 표현하기로는 그리스도 찬가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인데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만 계시지 않고 또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이것을 우리는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기를 비워내어간 가정, 자기 비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셨지만 그 영광을 벗으시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양화진 묘원에 묻힌 선교사님들을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국에서의 안정감을 버리고 보장된 삶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또 누리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드려서 이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한 세 분의 선교사님만 한번 소개해드리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홀로 조선에 와서 남편과 딸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 남은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며 기홀병원, 또 광해원이라고 하는 광해여원 등을 설립하면서 의료와 교육에 또 헌신하셨던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 헤론 선교사님, 어쩌면 조선에 와서 제중원이라는 곳의 원장으로 일하면서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한 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독일계 미국 선교사님으로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극심한 질병 속에서도 무조건 타인을 환대했던 환대 선교사로 많이 기록되고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했던 조선의 의료 환경과 전염병 등으로 과로하다가 순교한 사례의 선교사님들도 많지만 그 선교사님들은 결코 자신의 상황이 막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비워냈던 자기 비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보다 큰 낮아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전혀 주지 않는 반역죄를 가진 사람들, 노예, 그들에게만 주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해서 9절, 11절까지도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이 땅 위에 오신이라는 찬양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에서는 수치로울 수 있었으나 그의 낮아지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실 수 있는 역전의 사건이 됩니다. 또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셨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 그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수로 갇혀있고 자유도 빼앗기고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종의 자리까지 낮추며 하나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편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는 것은 다만 그렇게 품고 마음으로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고쳐 그렇게 살아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 그는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고백인데요. 1장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것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개역개정을 조금 읽다 보면 이해는 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한 문장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거 구절을 본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쓰여진 고백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작곡가 분인데요. 제가 갑자기 이름은 까먹었어요. 근데 내 안에 사는 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자주 부르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부르는 고백인데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며 마치게 되는 곡입니다. 나의 죽음이 유익하다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인간에게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도 무모하고 이해할 수조차 꺼낼 수조차 없는 고백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마음,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깨달은 진리로 말미암아 심지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해야 할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비워내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더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을 하지 않고 더 낮아지기를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닮아가려는 이 선한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그리고 승리까지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어떤 태도를 이야기를 해줬다면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이제는 적용하는 부분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린다는 말 두렵고는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밑에 떨림은 말 그대로 공포로 인한 전율 네이버 사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룬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부어지는 선물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없어도 이제는 내가 없어도 그 사실 앞에서 너희들이 두려워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권이 우리에게 없다 한들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리며 넋놓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싸워내며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살아내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절대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에 바울은 또 13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그 품은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4절에서 16절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중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한 자들로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는 신앙을 가지라고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독립운동가들과 고국을 떠나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절망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보다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의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선택했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흠이 없는 자녀로 그 어둡던 시대 가운데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17절, 18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아멘. 바울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어지는 편지 가운데 19절로 30절 가운데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낸 증인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 모습의 본보기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이 세 가지를 끝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야 하며 나의 뜻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만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이 말씀 앞에 가지고 나와 거두실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같이 하고 나 스스로를 낮추면서 종이 되어 섬기기를 자청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공동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라는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바울처럼 공동체가 복음 앞에 한 마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종의 자리까지 낮추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던 그 마음.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며 오류투성이었지만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이 길고도 선한 싸움에서 유일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까지 참고 기다리며 자기 스스로를 비워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의 무게가 이전보다는 좀 가볍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은혜로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떨림으로 대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품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찾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삶으로 그것들을 옮겨 결국은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